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 미국의 핵무기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지난 1월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첫 지시가 핵무기를 개선하고 현대화하는 것이었다며 지금 미국의 핵무기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 힘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화염과 분노 발언은 북한 지도자가 오판하지 않도록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외교적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북한으로부터 임박한 위협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9일 북한을 향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정권의 종말과 주민을 파멸로 이끌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성명에서 북한은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을 중단해야 하며 핵무기 추구를 그만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매티스 장관은 김정은은 북한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들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충분한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자신에게 처음 내린 지시가 미사일 방어 태세와 핵 억제력 강화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매티스 장관은 국무부가 국제적인 위협을 외교적으로 풀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국과 동맹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과 방어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15년 1월 억류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를 석방했습니다. 북한 중앙재판소는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임현수 목사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병 보석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습니다. 임 목사는 지난 2015년 1월 북한 라선 지역에서 평양으로 이동하다가 체포된 뒤 같은 해 12월 국가 전복 음모 혐의로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역임한 폴 매너포트 씨의 가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FBI는 지난달 26일 매너포트 씨의 집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문서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9일 뉴욕타임스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매너포트 씨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던 지난해 8월 외국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선대본부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앞서 매너포트 씨는 지난달 25일 미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러시아와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경찰이 파리 교회에서 9일 군인들을 자동차로 치고 달아난 사건의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파리 검찰 대변인은 용의자가 파리 북쪽의 고속도로에서 체포되는 과정에서 총상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경찰관 한 명도 총격으로 부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파리 북서부 외곽 르발루아 페레에서 오늘 아침 군인들을 향해 차량이 돌진해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 군인 6명이 다쳤습니다. 검은색 BMW 차량에 타고 있던 용의자는 군인들이 막사를 떠나기를 기다렸다가 차량 속도를 높여 돌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일 실시된 케냐 대통령 선거 결과 우후루 케냐타 현 대통령이 경쟁자인 야당의 라일라 오딘가 후보를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개표가 97%가량 진행된 상황에서 케냐타 대통령의 득표율은 54.3%로 44.8%를 얻은 오딘가 후보를 약 10%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딘가 후보는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 내년 40년 만에 베트남을 방문합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8일 펜타곤에서 응어수원 릭 베트남 국방장관과 만나 미국 핵항공모함의 베트남 기항에 합의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은 1975년 베트남 전쟁 이후 공산정권이 들어선 이래 베트남을 찾지 않았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지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8월 10일 목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문 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을 계속 위협한다면 북한은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화염과 분노 발언은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 두 대가 8일 한반도 상공에 전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4도, 낮 최고 31도입니다. 해상도 구름이 끼고 동해 바다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3m, 서해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유례 없는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첫 소식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북한은 더 이상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면서 그들은 세계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best not make any more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like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자신 소유의 골프클럽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은 정상 상태를 넘어 매우 위협적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한 것처럼 그들은 화염과 분노 그리고 힘에 직면할 것이고 이는 세계가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지만 화염과 분노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에 대한 핵공격의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워싱턴포스트 신문 보도에 대한 반응으로 나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 정보당국은 또 북한이 지난달 말 현재 최대 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 앞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도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추가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데 대해 수년간의 실패 이후 북한에 의해 야기된 위험에 마침내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함께 모였다며 우리는 강하고 단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함 순항 미사일을 탑재한 북한 초계정의 움직임을 포착했다는 미 폭스뉴스의 보도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앞서 허버트 맥메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5일 MS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향한 예방전쟁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화염과 분노 발언은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현재 북한으로부터 임박한 위협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화염과 분노 발언은 점점 더 강력하고 위협적인 북한의 수사에 대한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해하는 언어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며 이는 김 위원장이 외교적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9일 말레이시아 방문을 끝으로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정권에 대해 미국이 자국과 동맹국을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기를 원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어떤 오판을 막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북한에 대해 강경한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미국인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하려고 하는 것은 미국이 모든 공격을 완전히 방어할 능력이 있고 동맹국들을 보호할 것이라는 점이라는 설명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미국인들이 밤에 편히 잠을 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특히 지난 24시간 동안 상황이 급격하게 변했음을 보여주는 어떤 징후도 보지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군의 괌 포위사격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북한의 미사일이 많은 방향을 겨냥할 수 있기 때문에 괌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견해로는 현재 어떤 임박한 위협도 있지 않으며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 중인 전략이 효과가 있으며 평양에서 나오는 수사가 더 강해지고 더 위협적으로 되기 시작한 것도 그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에 대한 전 세계의 압박과 북한에 가까운 이웃인 중국과 러시아의 관여를 통해 북한 정권이 현재의 진로를 제고하고 더 나은 미래에 관한 대화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납득하기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현 상황을 탈피할 수 있는 길은 대화라면서 이 대화는 올바른 기대가 있는 대화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미국령인 괌을 겨냥한 포위사격 작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위협한 데 대해 북한의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제로 도발에 나설지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9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태평양의 괌 미군기지에 대한 탄도미사일 포위사격 작전을 검토 중이라고 위협한 북한 전략군 대변인 성명에 대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부 당국이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 대변인은 또 북한의 이런 언급이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남북 간 화해 협력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9일 새벽 전략군 대변인 성명에서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 12형으로 괌 주변에 대한 포위 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결단하면 임의의 시각에 동시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실행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군 총참모부도 대변인 성명에서 미국이 감행하려는 예방전쟁 징조가 나타나면 미국 본토를 핵전쟁 마당으로 만들어버릴 것임을 잊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허버트 맥메스터 미국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현지 시간으로 5일 MS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예방전쟁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군사행동을 협박하도록 들고 나온 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강한 반발로 풀이했습니다. 특히 과거 미국에 대한 규탄 성명과는 달리 괌 미군기지를 겨냥한 포위사격이라는 구체적인 군사행동을 언급한 것은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운용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괌 미군기지는 미국이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하는 장거리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전략무기의 발진 기지입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입니다.
자기들이 전술적 차원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한 능력을 갖췄는지는 아직 의문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들이 핵보유국으로서 그런 전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괌을 언급한 것 같아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이런 전술을 꺼내든 것은 지금으로선 미국을 압박할 다른 카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북한은 5차례 핵실험과 2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 14형의 발사로 자신들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어느 정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엔 포위사격을 통해 실전 운용 능력을 과시해보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이 괌을 표적으로 한 포위사격을 실행할지 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화성 12형의 사거리가 4,500km에서 5,000k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괌을 겨냥한 사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북한이 언급한 포위 사격은 괌을 직접 타격하는 게 아니라 괌을 포위하듯 주변 해역에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떨어뜨리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는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을 괌 인근으로 쏘더라도 이는 사실상 전쟁 행위이기 때문에 북한이 실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괌을 겨냥하기보다는 괌과 비슷한 거리에 다른 표적을 향해 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괌 쪽으로 바로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괌 쪽을 피해서 또 일본 열도를 피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평북 방향에서 과거의 광명성이라는 소위 북한이 주장하는 인공위성 발사를 하는 방향인 정남쪽 방향으로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보면 필리핀 지역으로 통과하게 되는데요. 이 해역으로 날아갔을 경우에 약 3,000에서 3,500 정도의 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는 북한이 이처럼 한반도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것은 안보리 새 제재로 닥칠 경제적 어려움에 맞서 주민들을 결속시키려는 계산이라며 북한에선 미한 합동 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진행되는 이달 내내 미국을 규탄하는 주민 동원 궐기 대회 등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태평양에 있는 미군의 괌 기지를 포위 사격하겠다는 화성 12형 미사일은 어떤 미사일인지 그리고 괌 기지를 위협하는 배경은 무엇인지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전략군이 태평양의 괌 미군 기지를 포위 사격하는 수단으로 언급한 화성 12형 미사일은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는 지난 5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이뤄진 화성 12형 시험 발사가 탄도 미사일의 기술적 재원과 특성들을 확정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조선중앙TV의 방송 내용입니다.
해대 정점 고도 2111.5km까지 상승 비행하여 설정된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당시 고각 발사한 화성 12형을 정상 각도로 발사할 경우 사거리가 4,500에서 5,000km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또 탄두 무게를 줄일 경우 5,500에서 6,500km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일부 추정도 있습니다. 이 정도 거리라면 태평양의 괌은 화성 12형의 사거리 안에 들 수 있습니다. 북한은 화성 12형 탄도미사일이 새롭게 설계한 주체탄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개량형 또는 확장형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선임분석관의 설명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괌을 타격하기 가장 효과적인 미사일이고 최근에 이제 네 번의 발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신뢰성은 확보됐기 때문에 화성 12형을 쓰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북한이 태평양의 괌 기지를 위협하는 배경과 관련해 군사 전문가들은 괌 기지에 유사시 미군이 한반도에 전개할 수 있는 주요 전략 자산이 배치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괌 기지에는 2시간이면 한반도에 도착할 수 있는 B-1B 전략 폭격기가 대거 배치돼 있어 북한이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레이더에 B-1B 폭격기의 출현이 포착은 되지만 이를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없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불과 몇 분 만에 평양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B-1B 폭격기의 출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시로 한반도에 출현하는 B-1B 폭격기가 북한에게는 큰 위협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북한이 괌 기지 주변에 대한 포위 사격이라고 언급한 것은 괌 쪽으로 미사일을 쏘되 태평양의 공해상에 떨어뜨리겠다는 의도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괌 인근까지만 미사일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반격을 회피하면서 화성 12형의 위력을 보이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국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 두 대가 8일 한반도 상공에 전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9일 한국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군이 8일 오전 B-1B 두 대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태평양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B-1B 두 대는 한반도 동쪽 상공으로 진입해 내륙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비행하고 괌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한반도 상공에 B-1B 전략폭격기를 전개한 것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9일 만입니다. 당시 미국은 북한이 지난달 28일 실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화성 14형의 시험 발사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B-1B의 한반도 전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인 대부분이 북한과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에 대해 군사 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미국인 10명 중 7명이 북한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CBS 방송이 8일 발표한 북한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2%가 북한과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자신한다는 응답은 26%에 그쳤습니다. CBS 방송은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북한이 미국에 대한 핵공격 계획보다는 힘과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 미사일 계획을 사용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시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핵 문제 대처 능력에도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트럼프 대통령의 능력에 대해 신뢰를 표시한 사람은 35%에 그쳤고 우려한다는 사람은 61%에 달했습니다. CBS 방송은 지난번 실시한 조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정당 지지 성향별로는 민주당 지지자의 87%와 무당파 지지자의 64%가 트럼프 대통령의 능력에 우려를 표시한 반면에 공화당 지지자의 76%는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 무력 사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응답자의 60%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위협으로 간주한 반면 군사적 행동이 필요한 위협이라고 답한 사람은 29%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미 전국에서 성인 1,11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필리핀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회의 의장 성명에 한반도 관련 부분이 강력하고 균형 잡힌 내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대표단은 한반도 긴장 격화의 본질을 왜곡하는 주장들이 반영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7일 폐막한 아시아 지역 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회의 의장 성명의 한반도 관련 문안이 한국 정부 입장과 부합하는 강력하고 균형 잡힌 내용으로 명시됐다고 9일 평가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 구상들에 대한 지지가 명시된 건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분명한 지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8일 발표된 ARF 의장 성명엔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의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지난달 4일과 28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미사일 발사 시험과 지난해 감행된 두 차례 핵실험 등 북한에 의한 긴장 고조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번 성명에서 북한 도발에 대해 명기된 심각한 우려는 지난해 의장 성명에 명기됐던 우려에서 한 단계 수위가 격상된 겁니다. 또 지난해엔 평화로운 방식의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갔지만 올해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한결 강화된 표현이 포함됐습니다. 의장 성명의 표현이 강화된 건 지난달 두 차례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연쇄적인 고강도 전략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고조된 위기의인식을 반영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동대학교 박원곤 교수는 지난해와 올해 ARF 의장 성명이 확연히 다르다며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차원에서 내용이 강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올해 의장 성명을 살펴보면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이 강조됐지만 이는 미국이 주장하는 강력한 압박과 제재와는 차이가 있다고 박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와 압박 그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지만 동시에 역시 대화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이 말하는 베를린 구상이랑 또 중국이 생각하는 쌍중단이랑은 뭐 분명히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뭐 미국이 주장하는 그런 강력한 압박과 제재와는 조금 차이가 거리가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도 좀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 외교부는 의장 성명에 중국과 러시아 측 주장이 반영된 데 대해 중러는 확고한 북핵 불용의 입장 아래 안보리 결의 이행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제재와 압박 그리고 대화를 병행할 필요성을 주장하며 쌍중단 등을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 대표단은 9일 아침 귀국을 위해 숙소를 나서면서 배포한 북한 대표단 성명을 통해 ARF 의장 성명이 한반도 긴장 격화의 본질을 왜곡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측 성명은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는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명백한 핵 위협에 대처한 자위적 선택이며 미국의 입김으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들은 적법성과 도덕성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반도에 핵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도 정세 악화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도 근본 원인은 모두 미국에 있다며 책임을 미국에 떠넘겼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이 청산되지 않는 한 그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미사일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며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측 대표단 성명은 또 북한은 책임 있는 핵과 ICBM 보유국으로서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선전도 덧붙였습니다. 북한 ARF 대표단을 이끈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공항으로 향했으며 외무성 직원이 취재진들에게 북측 성명을 배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동남아시아 나라들에서 북한에 대한 여론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발행되는 매체들은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개발로 지역과 세계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며 아세안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것은 올바른 행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아세안이 북한에 대해 바르게 행동하고 있다. 태국의 방콕포스트 신문은 8일 이런 제목의 사설을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의 대북 압박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아세안 외무장관들이 지난 5일 만장일치로 북한 정권에 미사일과 핵무기 시험을 중단해 전쟁으로 치닫는 행위를 멈추라고 요구한 건 역사적인 순간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세안이 국제위기에 대해 이렇게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견해를 밝힌 것은 1980년대 베트남 캄보디아 전쟁 이후 처음이란 겁니다. 신문은 북한의 적대적이고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을 두둔하는 시도는 이제 거의 없다면서 김정은 정권의 행위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세안이 북한을 국제사회에 편입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온 점을 볼 때 북한 정권의 이런 불법 행위에 한 목소리를 높이는 건 중대한 행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법규를 위반하며 고립을 자초할지는 전적으로 북한 정권의 선택에 달렸으며 그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정권의 잘못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포스트 신문도 8일자 논평에서 아세안이 이번 지역 안보 포럼에서 북한에 거친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아세안 회원국과 여러 나라들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북한 대표단의 핵미사일 개발과 시험에 우려를 표명했다며 특히 레트노 마르스디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의 대북 압박 움직임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마르스디 장관은 8일 열린 회의에서 북한이 아세안과 계속 협력하려면 북한이 가입한 아세안 우호협력조약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는 겁니다. 마르스디 장관은 특히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이자 관련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아세안 우호협력조약 10조와 13조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8년 싱가포르에서 아세안 우호협력조약에 가입했습니다. 신문은 마르스디 장관이 북한의 책임 있는 자세를 거듭 촉구했다며 아세안 회원국들 역시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스트레이트 타임스 신문도 아세안이 불량 국가의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했다면서 북한에 대한 별도의 성명이 발표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는 한반도에 관한 우려를 담은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길 원했다는 알란 카예타노 필리핀 외무장관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개별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도 축소하고 있습니다. 돈 프랏 무디나이 태국 외무장관은 8일 방콕에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만나 태국과 북한의 올해 상반기 교역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4%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태국은 유엔의 선한 회원국으로 대북 결의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트레이트 타임스 신문도 말레이시아 관리들을 인용해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축소를 요청하는 틸러슨 장관의 요청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지난 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사건 이후 북한과의 정치, 경제 관계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관리들은 앞서 지난해 대북 교역 규모가 400만 달러며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북한과 우호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지난 2월 김정남 암살 사건과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부쩍 늘어난 핵미사일 시험에 대한 우려로 정부뿐 아니라 국민들의 시선도 냉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세안 국가 정부들이 북한과의 관계 단절이나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북한의 회원 자격을 박탈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알란 카예타노 필리핀 외무장관은 8일 아세안의 북한 성명은 우호관계 단절이 아니라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대화나 논의가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뷰 뉴스 김영권입니다.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의 시간입니다.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다음 달 1일 공식 발효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들은 이번 조치로 대북 지원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대북 구호단체인 친우봉사회는 미 국무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에 반대하는 온라인 청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의 대니엘 제스퍼 대변인은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조치에 인도주의 면제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미 행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급박한 인도주의적 고려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여행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 특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승인 없이도 이전처럼 방북을 허용해달라는 겁니다. 미국 친우봉사회에 따르면 지난 2일 시작된 이 청원운동에는 8일 현재 1,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번 조치가 대북 인도주의 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지원은 어려움을 겪는 북한 주민을 돕고 북한과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친우봉사회를 비롯한 미국 내 대북지원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 아직 분명치 않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스퍼 미국 친우봉사회 대변인은 무엇보다 이번 조치의 문구가 매우 모호하고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I have a number of worries. You know, for one, the way that it's currently written is very unclear to us.
가령 급박한 인도주의적 고려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여행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급박하다는 것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겠다는 지적입니다. 매년 한두 차례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 한 지원단체 대표도 8일 VOA에 미국 정부의 여행 금지 조치가 발표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여행 금지 조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국무부에 문의했지만 아직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여권 발급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특별 여권의 유효 기간은 없는지, 특별 승인 신청이 거부됐을 경우 항소할 수 있는지 등 여러 사안에 대해 아직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구호단체 관계자도 VOA에 북한 방문과 관련해 아직 분명한 지침이 나오지 않아 대북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방북을 위한 특별 여권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방북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조치로 대북 지원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친우봉사회의 제스퍼 대변인은 특별 방북 승인이 단 한 차례 방북만을 허용한다며 방북을 위해 매번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There's other logistical concerns that we have. We've noticed that, in fact, the special validation process allows.
친일봉사회는 적어도 1년에 두 차례 방북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이번 조치가 북한 내 분배 감시 활동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제스퍼 대변인은 우려했습니다. 제스퍼 대변인은 분배 감시 활동을 위해 중국인 관계자를 북한으로 보낼 수는 있지만 이는 미국인과 북한인 간 교류를 증진한다는 친우봉사회의 대북 지원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내 대북 지원 단체 관계자도 방북 시 북한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미국 정부로부터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방북 절차가 너무 복잡해졌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의 산림 녹화 사업을 위해 1년에 12차례 이상 방북하는 민간단체 원그린 코리아 무브먼트의 이춘호 사무총장도 VOA에 이번 조치로 대북 지원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뭐 그 제한은 있겠죠. 분명히 제한은 있을 거고 직접 하는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위축이 올 거고 나무 심지로 그룹으로 가고 이러는 건 분명히 미국 정부의 서락을 전혀 안 할 거라고요.
미국 내 이산가족들의 방북이나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 사업 관련 여행 등이 예외 조항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 대니얼 금 대표입니다.
Yeah, Congress has their own and the State Department has their own. And so those are two competing pieces of legislation. And so we're really going to have to buckle down.
미 하원 소위원회가 채택한 북한 여행 통제 법안은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의 방북을 예외로 허용하고 있지만 국무부가 발표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 하원의 북한 여행 통제 법안은 구호 요원이나 기자, 비정부기구 관계자, 전문가 등 북한 상황을 알리는 목적의 방문은 예외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적십자 요원이나 미국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관계자,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재무부의 허가를 받은 사람들도 북한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스퍼 대변인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 특별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국무부의 예외 조항에 이산가족 방문이나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 관련 여행이 포함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대니얼 금 대표는 이번 조치가 미국 내 이산가족 상봉 추진 사업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재미 이산가족 상봉위원회의 이차희 사무총장도 8일 VOA에 이번 조치로 미국 내 이산가족 대상자들이 민간 차원으로 북한 내 가족을 만나러 가는 것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이산가족이 70대, 80대, 90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어떻게 해서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가야겠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민간 차원을 통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완전히 길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금 대표는 국무부의 조치와 관련해 여전히 많은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며 국무부가 아직 정확한 지침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돌아온 오토 원비어 씨가 사망하자 미국에서는 북한 여행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 21일 모든 미국 시민의 북한 여행 전면 금지 조치를 승인했습니다. 국무부는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지원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무부는 미국 내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의 방북 횟수와 구체적인 지원 활동, 북한을 방문하지 못하게 될 경우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문의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또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이번 조치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대북지원단체 관계자들은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대북 인도주의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되길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미 국무부 산하 영사국의 애슐리 게리거스 대변인은 8일 이번 조치와 관련된 미국 내 비정부기구들의 우려에 대한 BOA의 질문에 북한 내 심각한 체포 위험과 장기간 구금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이 같은 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치가 시행되면 미국 여권을 갖고 북한에 여행할 경우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모든 여권은 무효가 됩니다. 인도주의나 미국 국익에 부합되는 이유 등으로 북한을 방문하려는 개인은 미 국무부로부터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게리거스 대변인은 특별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는 관보에 게재돼 있다며 이번 조치가 발효되는 9월 1일 이후 특별 여권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Department of State will publish additional information on how to apply for a passport with a special validation.
미 연방 관보에 게재된 제한된 국가나 지역으로 여행하기 위한 승인 요청 정보에 따르면 인도주의 관련 방북을 위해서는 매번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 승인 신청은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 신상 정보와 신분증 앞뒷면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자신의 방북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설명하는 진술서와 함께 이를 증명하는 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북한 여행 금지 조치는 국무부에 의해 연장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1년간 유효합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지난 2015년 1월 억류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를 석방했습니다. 북한 중앙재판소는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임현수 목사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병보석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습니다. 임 목사는 지난 2015년 1월 북한 라선 지역에서 평양으로 이동하다가 체포된 뒤 같은 해 12월 국가 전복 음모 혐의로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임 목사의 석방은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의 특사로 대니얼 장 캐나다 국가안보 보좌관이 8일 방북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임 목사는 지난 1997년 이후 북한을 100회 이상 방문하면서 고아원과 타가소, 양로원 등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을 해왔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탈북자와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여성들이 함께 도시락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사랑의 반찬 나눔 운동 현장을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언니, 네. 이거 담을 때 도시락에 반찬 이쁘게 담아주세요. 깔끔하네요.
예.
예. 오늘요, 김치에다가 쑥갓나물 모때 갈비
막 지은 고슬고슬한 밥에 신선한 나물 반찬들 그리고 고소한 부침개까지 맛있는 음식 냄새가 진동하는 이곳은 도시락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면서 기부도 하고 있는 행복 나눔 도시락이란 곳입니다. 지금 300인분이 넘는 도시락 준비에 바쁜 모습들인데요. 보통 반찬을 5가지 이상 준비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재료를 다듬고 볶고 무치느라 아주 정신없는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모두 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인데요.
탈북민과 다문화 가정 그리고 일자리가 필요한 경력 단절 여성들이었습니다.
행복 나눔 도시락 최혜강 대표입니다.
저희들 이곳에는 저희들이 매주 600가정씩 무료로다가 독거노인도 혼자 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무료로 급식을 주 3회씩 해서 600가정, 토요일, 수요일 날, 목요일 날 300가정, 300가정에서 600가정, 또 토요일 날은 또 300가정 도시락을 무료로다가 이렇게 제공해주고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도시락을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좀 기술도 좀 익숙하게 이제 해가지고 제작하고 판매하는 거를 가르쳐서 나중에 이제 그들이 자립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시작을 했어요.
2009년부터 사랑의 반찬 나눔 운동을 시작하던 것이 지금은 사회적 기업으로 탈북민과 다문화 등 남한 사회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 창출까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탈북민과 다문화 여성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이 도시락은 홀로 사는 노인과 장애인 가정 등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배달이 됩니다.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탈북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곳이 흔치 않을 것 같아요. 어디든지. 근데 어떻게 보면은 문화적인 차이도 있을 거고 그러는데 이렇게 음식들을 각가지 있는 것처럼 잘 버무려져서 그렇게 지내고 있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반장님이나 사모님이나 항상 해피하시고 저희 엄마 같고 이런 느낌으로 저희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사랑의 반찬 나눔 운동은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서 반찬이 든 도시락과 빵, 김치 이런 것들을 무료로 나누어주는 캠페인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아주 작은 규모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입소문을 타게 되고 이후 도시락 지원 가구가 늘면서 시로부터 지원도 받고 이제는 일자리가 필요한 계층을 고용을 해서 수익도 창출하고 있을 정도로 번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려움은 있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일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 한 분은 이곳에서 한국 반찬을 만들면서 솜씨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얘 좀 넣어주세요. 김치 하나 넣어주시고.
좋아요. 아, 뽕싸도 좋아하니까 그래서 사람도 여러 사람 만나가지고 또 뭐 배우는 거 아직까지 만나가지고 그래서 되게 또 뭐 한국말도 아직까지 부족하니까 또 여러 사람 이게 같이 하니까 이제 뭐 한국말도 배우고 뭐 음식도 배우고 뭐 그냥
함께 일하고 있는 다른 한국 주부들 역시도 이곳에서 일하면서 작지만 가정 경제에 보탬도 되고 삶의 활력도 되찾고 있었습니다.
김치 하나 넣어주시고 한국은 손 이렇게 손 맞아서 함께 좋잖아요. 티격태격 않고 좋아요. 말도 잘 되고 말 잘 통해요. 열심히 하고 같이 열심히 더 하고 싶어요.
한 분은 조금 의사소통이 잘 안 되시는 편이고 다른 한 분은 굉장히 한국말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중간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훨씬 소통하기도 좋고 또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거를 다 수용할 만큼의 그릇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네, 참 좋더라고요.
여기서 일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진짜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취약계층들하고 더 많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작업장이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음 놓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 것이 참 좋잖아요.
무료 반찬 도시락 봉사로 시작해서 지금은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는 이곳은 앞으로 보다 더 나눔의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탈북민과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 내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는 이곳은 앞으로 나눔이라는 양념까지 더해진 이 도시락을 더 많은 곳에 배달하고 더 많은 탈북 여성과 다문화 여성들을 고용해 함께 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제보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중국과 태국에서 무료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 남기시거나 VOA 음성 사서함 미국 번호로 여러분의 의견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주신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고 제보하신 내용은 방송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남기실 수 있는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다음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하시고 싶은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는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 001-800-500-12345번입니다. 더욱 알차고 풍성한 방송을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기다립니다. 또 방송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전화 음성 메일에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중강에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24도, 낮 최고 31도. 남포 아침 기온 23도, 낮 최고 31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23도, 낮 최고 30도. 수풍 아침 최저 21도, 낮 최고 30도 예상됩니다. 중강 아침에는 20도, 낮은 28도. 희천 아침 최저 21도, 낮 기온 30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구름 많고 개성과 신계 오후에 비 소식 있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23도, 낮 최고 30도. 용현 아침에는 22도, 낮 최고 31도. 개성 아침에는 24도, 낮 최고 31도. 사리원 아침 최저 24도, 낮 최고 31도입니다. 함경남도, 함경북도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립니다. 함흥 아침 기온 22도, 낮 최고 26도. 풍산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21도. 청진 아침 최저 20도, 낮 최고 24도입니다. 운기 아침 기온 20도, 낮 최고 25도. 삼지연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21도 예상됩니다. 해상도 구름 끼고 동해 바다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3m, 서해 0.5에서 1m 사이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은 한반도, 국제, 그리고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다양한 문화 소식 등을 애청자 여러분께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리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10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희망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 미국의 핵무기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지난 1월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첫 지시가 핵무기를 개선하고 현대화하는 것이었다며 지금 미국의 핵무기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 힘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화염과 분노 발언은 북한 지도자가 오판하지 않도록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외교적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9일 북한을 향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정권의 종말과 주민을 파멸로 이끌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성명에서 북한은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을 중단해야 하며 핵무기 추구를 그만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매티스 장관은 김정은은 북한이 전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들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충분한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자신에게 처음 내린 지시가 미사일 방어 태세와 핵 억제력 강화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지난 2015년 1월 억류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를 석방했습니다. 북한 중앙재판소는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임현수 목사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병보석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습니다. 이 목사는 지난 2015년 1월 북한 라선 지역에서 평양으로 이동하다가 체포된 뒤 같은 해 12월 국가 전복 음모 혐의로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정부가 8명의 베네수엘라 국적자를 추가 제재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9일 제재 대상자들이 베네수엘라 재헌의회 출범 등에 관여한 인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자 중에는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형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베네수엘라의 재헌의회가 불법적인 조직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정권이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지를 꺾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은 베네수엘라가 평화롭고 번영하는 민주주의로 회복될 때까지 폭정에 반대하면서 베네수엘라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마두로 대통령과 13명의 정부 당국자를 제재 대상자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역임한 폴 매너포트 씨의 가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FBI는 지난달 26일 매너포트 씨의 집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문서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9일 뉴욕타임스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매너포트 씨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던 지난해 외국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선대 본부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앞서 매너포트 씨는 지난달 25일 미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러시아와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경찰이 파리 교회에서 9일 군인들을 자동차로 치고 달아난 사건의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파리 검찰 대변인은 용의자가 파리 북쪽의 고속도로에서 체포되는 과정에서 총상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경찰관 한 명도 총격으로 부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파리 북서부 외곽 르발루아 페레에서 오늘 아침 군인들을 향해 차량이 돌진해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해 군인 6명이 다쳤습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 내년 40년 만에 베트남을 방문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8일 펜타곤에서 응어 수원 릭 베트남 국방장관과 만나 미국 핵항공모함의 베트남 기항에 합의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은 1975년 베트남 전쟁 이후 공산 정권이 들어선 이래 베트남을 찾지 않았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백악관에서 베트남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항공모함의 베트남 방문 문제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지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